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과의 확실한 진전이 터졌지만 대화와 진전을 위한 문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익연구소가 개최한 가장 긴 전쟁, 한국전 70년 화상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관여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한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승인한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중국이 반자치 지역인 홍콩을 자국의 권위주의적 통제 아래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엄격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이 영토의 자율성과 중국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를 파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와 역동적인 사회를 통해 자유로운 중국 국민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민의 염원에 대한 두려움에서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바꾸면서 홍콩의 성공의 토대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첫날인 오늘 이 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거대 통신업체인 하웨이와 ZTE 장비 구매에 미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어제 성명에서 중국의 두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공식 지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FCC는 하웨이와 GTE가 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 유지, 개선 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사용을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기술 업체들은 연간 83억 달러 규모의 FCC의 보조금을 하웨이와 GTE 장비 구매에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일부 미국 언론사의 활동과 관련해 정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중국 내 일부 미국 언론사에 대해 경영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AP통신과 UPI통신, CBS, NPR 등 4개 매체는 이날부터 7일 이내에 직원과 재무, 부동산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중국 매체 탄압에 따른 상응 조치라면서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월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과 CCTV 등 5개 매체를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인민일보와 CCTV, 선구15, 중국신문사 등도 외국 사절단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신규 환자 수가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미 핵심 보건당국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이날 미 상원 총문에 출석해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재 하루 4만여 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다면서 10만 명까지 올라가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1,04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5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일 수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해 대화를 위한 문이 열려 있다면서도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은 대선 국면을 맞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미국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고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다시 나와야 한다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미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 북한과의 확실한 진전이 더뎠지만 대화와 진전을 위한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Tangible progress has been slow, but the door to dialogue and progress remains open.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익연구소가 개최한 가장 긴 전쟁, 한국전 70년 화상 세미나 축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아래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여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engagement and to achieving the goals set forth at the Singapore summit.
특히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avoid provocations, abide by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turn to sustained and sustained.
아울러 현재 미한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t is an alliance forged in the crucible of war, and one that remain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for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미한 동맹은 전쟁의 역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의 시간 동안 미국과 한국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300만 명 넘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했고 한국전쟁 때에는 150만 명 이상의 미군이 참전하는 등 미국과 한국 군대가 함께 훈련하고 보초를 섰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한반도의 미국과 한국의 병력이 세계에서 가장 상호 운용성이 있고 역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As a result, our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the most combined, interoperable, and dynamic militaries.
미국과 한국은 함께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해 왔고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겁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군사동맹 그 이상이라고 밝히며 지난 70년 동안 중요한 경제협력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한반도를 행정부의 우선순위로 삼았다며 최근 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때때로 의심의 여지 없이 두 나라 사이에 어려운 협상을 필요로 하는 경제와 국방 관련 사안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해결될 것이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북 협상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도 뚜렷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비핵화 협상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외교 사안이었지만 대선 국면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미 대선의 승부처 중 한 곳인 위스콘신주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을 향해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So which is the toughest nation to deal with? Is it China? Is it possibly Russia? Or is it maybe North Korea?
어느 나라가 가장 다루기 힘드냐? 중국이냐, 러시아냐, 아니면 북한이냐라는 지인의 질문에 자신은 아니다. 다루기 가장 힘든 나라는 미국에 있는 민주당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그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가 재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외교 어젠다였던 미북 관계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북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침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백악관은 이번 달에 역사적인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2주년, 또 판문점 정상회동 1주년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상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볼튼 전 보좌관에만 집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볼튼의 어리석은 주장이 미북 관계를 망쳤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볼튼 전 보좌관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 현안이나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 관련 이야기를 꺼낸 것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5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변 이상설 속에 20일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건강한 모습을 보게 돼 기쁘다며 짤막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트위터 글이었는데 약 4개월여 만이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북한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지난 3월 5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 폭스뉴스가 펜실베니아주에서 주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과의 진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The bottom line is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them. I cannot guarantee anything, but for three years we've spent nothing.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따금 시사하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두 정상 간 소통은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협력 의사를 전달한 친서입니다. 당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친서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세계 지도자들과 관여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소통을 계속하길 고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여정 제1부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에서 북미 관계를 추동하기 위한 구상을 설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이 시점에서 어떤 여행도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0일 미국과 한국이 비건 부장관의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과 일본 언론들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 부장관이 방한을 추진 중이며 7월 7일부터 2박 3일 일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미북 간 대화가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미국에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30일 유럽연합 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가진 화상 정상회담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미국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같이 말하면서 미북이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게 확고한 의지라며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 남북한 3자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미셸 상임의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다 더한 안전과 안보로 이어질 해법을 찾기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미북 협상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EU가 미국과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한국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주는 데 감사한다며 미북 간 대화 노력에도 EU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북 정상회담은 핵 문제나 대북 경제 제재 문제 등의 매듭을 풀기 위한 첫발이자 디딤돌이라고 강조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미북 대화가 사실상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 북한과의 물밑 조율 여부에 대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이런 생각은 미국 측에도 전달됐고 미국 측도 공감하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는 별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미북 정상회담 추진과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29일 미국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한 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고 밝히면서 대화 재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그러나 미국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선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며 성사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핵 무장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은 북한이 악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두 나라 간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통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0일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핵무장 경쟁이 북한에게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China arms race firstly provides a political opportunity for North Korea to exploit.
자오 연구원은 이날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에서 미국과 중국의 핵무장 경쟁을 주제로 열린 인터넷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이미 중국과 미국 사이의 안보 딜레마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오 연구원은 그 예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들었습니다.
The threat is there in South Korea to defend South Korea from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but that somehow creates...
사드는 한국을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배치됐지만 중국의 중대한 우려 사안이 되면서 중국이 매우 강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자오 연구원은 이것이 미중 간 전략적 안정성은 물론 한국과 중국의 전반적인 관계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은 주로 중국의 군 역량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에는 위협적인 상황 전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US is trying to reintroduce, excuse me, medium-range land-based missiles to this region.
미국이나 한국,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은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북한이 더 강력한 핵무기를 추가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 대학 교수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며 핵무기와 관련해 미국의 대중정책과 대북정책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위협으로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 정책과는 달리 미국은 충돌 시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모든 북한 핵무기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미국의 의도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과의 논의에서 늘 신뢰만 쌓은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더 그랬다는 겁니다.
In particular, some discussions of the
솜튼 전 대행은 북한에 대응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미국의 설명에 완벽한 일관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 이것이 중국에는 의구심을 늘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터로 교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막을 수 있으면 중국의 ICBM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선 미사일 방어체계가 어느 한계점을 지나가면 포화 단계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핵무장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기 위해선 두 나라가 미사일 방어체계의 영내 배치와 관련한 사안부터 시작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의회에 상정된 한반도 관련한 건은 총 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년보다 미한 동맹 관련 사안에 집중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상반기 미 상원과 하원에 상정된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 상정된 안건만 총 10건에 달합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해인 만큼 올 상반기 안건은 미한동맹 관련 사안에 집중됐습니다. 6월 상하원에는 한국전쟁과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동반 상정됐습니다. 상원에선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하원에선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인 아미베라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테드 유호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의 마키 상원 의원과 베라 하원 의원은 미한 상호 방위 조약 유지 등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법안 같이 갑시다 법을 각각 상하원에 동반 발의했습니다. 이 밖에 올 상반기 코로나 사태 와중에 상하원에 발의된 안건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원 비어의 사망 3주기 추모 결의안과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 위헌적 대북 전쟁 예방 법안 등입니다. 이 중 상원의 원비호 추모 결의안은 그의 사망 3주기를 나흘 앞둔 지난 6월 1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올 상반기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지난 1월 상원이 채택한 미한동맹 지지 결의와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와 법안 등 총 4건입니다. 상원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도 신속한 처리가 주목됐지만 의회가 돌연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116대 회기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22건입니다. 이 중 14건은 지난해 처리되지 못하고 116대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로 넘어온 안건입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 종식 촉구 결의안과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은 꾸준히 추가 지지 의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이 상정한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안은 현재 총 44명의 의원들이 지지자로 서명했습니다. 또 상원의 새 대북 제재 법안인 리드 액트와 하원의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북한 강제 수용소 철폐 촉구 상하원 동반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반기에 접어들며 의회가 매년 의결하는 국방수권 법안에 올해도 한반도 관련 안건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군의 신형 개조 전술 핵폭탄인 B-61-12의 생산을 위한 성능시험 평가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북한의 지하 핵시설에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무기는 내 회계년도에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3대 핵무기 개발기관인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29일 B-61-12 중력 전술 핵폭탄의 첫 생산에 앞서 운용성과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기술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B-61-12 중력 전술 핵폭탄은 미국이 추진하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 중 하나로 지하시설 타격에 효과적이어서 핵 벙커버스터로도 불립니다. 이 사업은 50년 이상 된 노후화한 기존 B-61 계열 폭탄을 개조해 성능을 최신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기술 평가는 B-61-12 수명 연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후한 핵무기에 충격, 진도, 낙하, 극심한 온도, 대량의 전자파 등의 물리적 시험을 가했다고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실험은 앞으로 개발하게 될 B-61-12의 성능이 의도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비행시험을 포함한 고도의 컴퓨터 알고리즘 기반 성능실험을 동반했으며 핵무기 부품과 체계, 탄두의 통합성을 검증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폭발이나 허가되지 않은 무기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성능 개조를 통해 내년 회기 연도에 처음 생산될 B-61-12는 기존 전술 핵폭탄보다 수명이 최소 20년은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진행한 F-35A, B, C 세 종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B-61-12 투하 시험 사진들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30일 VOA에 B-61-12는 엄밀히 말하면 새로 생산하는 것이 아닌 노후화한 기존 핵무기를 혁신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B-61-12 생산은 향후 미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5개 동맹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전투기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통해 전반적인 확장 억지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태평양의 경우 지하 핵시설 겨냥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B2 전략 폭격기 등의 전개를 통해 북한의 모든 핵심 표정물을 파괴할 수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미한 연합사령관은 미국이 조건에 기초해 한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계획을 이행하는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1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6회 한미동맹포럼 초청 강연에서 미국은 미래연합사령부와 연합방위태세를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So let me be very clear up front. The United States is firmly committed to the successful execution of this alliance plan.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많은 사람이 조건을 기초로 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말하자면 미국은 궁극적으로 연합사와 연합방위를 한국군 대장이 이끄는 동맹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데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미래 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각각 맞는 지휘구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이 같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을 지지하며 이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에 포함된 핵심 군사능력 확보와 개발에 대한 한국과 한국 국회의 의지는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군사동맹의 진정한 힘은 상호 신뢰와 협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사에 구축된 연합 결심 체제는 깨뜨릴 수 없는 강점이라며 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균형 잡힌 결심 수립 절차와 미한 군사위원회 지침 하달 구조는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작년 한 해에만 그 이전 3년간 진행했던 것보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더 많은 진척이 있었다면서도 전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려면 아직 할 일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미한 연합검증평가는 1단계 기본 운용능력, 2단계 완전 운용능력, 3단계 완전 임무수행능력 검증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미한 두 나라는 지난해 8월 1단계 기본 운용능력 평가 훈련을 실시했고 올해 하반기 2단계 완전 운용능력 검증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이와 관련한 미한 연합훈련을 제대로 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hese are wildly speculative statements. We remain fully committed to the mission and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미국이 독일에서 9,500명의 미군을 철수한다는 방침인데 한국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에 그런 의혹 자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미국은 여전히 임무와 한국 방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시행과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 유행병 때문에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고 연 2회 전국급 훈련 효과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다며 전국급 연합훈련은 연합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스미스 부대의 패배를 거론하면서 이런 교훈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훈련을 지상과 공중에서 해야 한다며 상시 전투태세를 의미하는 파이트 나잇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30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 확산, 금융의 국제기준 이행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결함이 있는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FATF는 이달 24일 열린 화상총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위험 단계인 대응조치국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국들은 북한이 제기하는 자금 세탁과 테러 확산, 금융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망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ATF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4월 대응조치국에 관한 검토 과정 중단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결과는 2월 총회의 결정을 그대로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화상총회 결과가 북한의 자금 세탁, 테러자금 조달 방지 체제의 가장 최근 현황을 반드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고위험 국가에 대한 FATF의 조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ATF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9년간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 등 지원 물자가 계속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의심 환자는 관리를 위해 모두 지정된 병원에 격리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30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강화를 위해 개인 보호 장비와 다른 의료용품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은 코로나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묻는 VOA 질의에 관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지원하기 위한 프라이머 프로브 검출 세트가 이미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발송된 개인 보호 장비 900개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시약이 지난주 북한 보건성에 기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 UAE의 두바이에서 추가로 발송되는 2,000개의 개인 보호 장비가 곧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 당국이 국경을 여전히 봉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보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신 등 의약품과 의료용품의 대북 수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대북 지원 물품들이 중국 다렌을 통해 북한 남포항구와 신의주로 반입되고 있으며 국내 유입 전 국경에서 10일간 소독과 검역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내 코로나 발병 상황을 묻는 VOA 질문과 관련해 북한 보건성이 코로나 관련 상황과 대책에 관해 매주 공유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내 코로나 확진자와 외국인 격리자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보건성이 19일 제공한 주간 보고에 따르면 총 922명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7일 이후 443명이 격리됐고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2주 동안 204명이 신규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발병 발표 이후로부터 북한 내에서는 총 누적 격리 해제자가 25,551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19일 현재 225명이 격리 중이며 이들 모두 북한 국적자라고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자들은 주로 항구나 신의주 단둥 육로 국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이들은 북한에 수입되는 물자를 다룬 이후 격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 내 코로나 의심 환자들은 관리를 위해 증세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 지정된 도 혹은 군단이 병원에 격리된다고 밝히면서 경증 의심 환자들을 위한 자가 격리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의 중앙위생방역소가 표준 실험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방 연구소 등 15개의 연구소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 위험도가 전 세계 39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높은 위험도가 지속되는 국가로 꼽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재해 위험도가 전 세계 191개국 가운데 39번째로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럽연합과 유엔의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30일 발간한 2020 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험지수가 10점 만점에서 5.2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4.7점으로 전 세계 55위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더 악화한 겁니다. 위험지수는 자연재해와 무력 충돌에 따른 위험성, 취약성, 관리 능력 등 50개 지표를 토대로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 발생 위험지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인 자연재해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나타났고 특히 홍수와 태풍이 각각 7.4점과 6.3점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가뭄이 3.3점, 전염병이 2.8점으로 집계됐고 지진과 쓰나미 위험도는 4.9점과 4.6점을 기록했습니다. 사회 경제적 취약성은 5.8점, 전체적인 취약성은 4.7점으로 나타났고 개발과 궁핍도는 8.4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보고서는 각국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과 높음, 중간,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분류하면서 북한을 두 번째 단계인 높음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3년간 통계를 기반으로 위험도가 악화하고 있는지, 개선하고 있는지, 혹은 지속되고 있는지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이란과 모잠비크, 온드라스, 이집트 등 25개국과 함께 높은 위험도가 지속되는 그룹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10점 만점에서 0.6점을 받은 핀란드로 나타났고 0.9점을 받은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 위험에 가장 노출된 나라는 8.6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꼽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3.4점과 2.1점으로 위험도가 낮은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유럽연합과 유엔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각국 정부와 구호단체 등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위험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서도 많은 양의 밀가루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국제무역센터 ITC가 공개한 러시아의 4월 무역 재료에 따르면 북한은 이 기간 740만 달러어치의 밀가루를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북한의 4월 한 달간 대러시아 수입액이 966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밀가루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3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밀가루를 수입한 건 정확히 1년 만입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의 대러시아 밀가루 수입액은 254만 달러로 올해는 작년보다 약 500만 달러 늘었습니다. 북한은 2018년 한 해 러시아로부터 111만 달러어치의 밀가루를 수입했고 2017년 수입액은 12만 9천 달러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입한 밀가루의 총 수입액을 합친 것보다 올해 4월 한 달간 수입한 액수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밀가루 수입을 늘린 정황은 중국과의 무역 자료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VOA는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해 북한이 5월 한 달 밀가루 등 곡물가루 제품 약 2만 9,130톤, 금액으로는 약 945만 달러어치를 사들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온 밀가루는 전체 수입품 중 두 번째로 수입액이 높은 것으로 전달에 157만 달러와 비교해도 약 6배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북한이 4월과 5월 각각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밀가루의 금액을 합치면 1,685만 달러에 달합니다. 앞서 국제원조기구 등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예년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북한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국제 보건 위기가 북한 식량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북한 주민 1,010만 명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는 북한의 2년 연속 불규칙한 기후와 가뭄이 이어졌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원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이 각종 농업 장비나 자체적인 비료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들여오지 못하고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여파로 올해 전체적인 식량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밀가루 수입 증가가 북한 내 식량 사정과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he general population, if they have a, if they can't afford rice or if it's not in supply, they go for corn.
일반 북한 주민들은 쌀을 구매하기 어려울 때 줄곧 옥수수를 대체 식품으로 소비하는 양상을 보여왔지만 최근 옥수수 값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밀가루는 국수를 만들 수 있는 등 쌀과 옥수수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최근 평양 내 배급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도 주목하면서 북한 당국이 평양 고위층 등에게 밀가루를 대신 공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북한의 러시아와의 교역은 밀가루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크게 반등했지만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은 역대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TC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4월 러시아로 수출한 물품의 총액은 약 4천 달러로 국경 봉쇄 직후인 올해 2월에 8천 달러보다도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또 지난해 4월 북한의 러시아 수출액인 14만 2천 달러에 비해서는 약 2.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세계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출생 시 평균 기대 수명은 72세로 한국보다 11세 낮았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이 30일 발간한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세계 평균 2.4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 2.1명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 대상 198개 나라 가운데 12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 출산율을 2.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6.7명의 니제르, 가장 낮은 곳은 1.1명의 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북한의 출생 시 평균 기대 수명은 72세로 세계 118위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평균 기대 수명 73세와는 비슷했지만 79세 미국과 83세 한국보다는 각각 7년과 11년 적었습니다.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85세 일본과 홍콩으로 나타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스위스, 싱가포르 등이 84세로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2,580만 명으로 세계 54위를 기록한 가운데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인구 성장률이 0.5%로 세계 평균 1.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0세에서 14세 사이가 19.8%로 전 세계 평균 25.4%보다 6%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반면 북한의 65세 이상 비율은 9.3%로 전 세계 평균과 같았습니다. 올해 세계 총 인구 수는 77억 9,5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천만 명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3억 3,100만 명으로 14억 3,930만 명이 중국과 13억 8천만 명의 인도에 이어 3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5,130만 명으로 세계 28위를 차지했습니다. 성생식보건지표와 관련해서는 2017년 북한 내 신생아 10만 명당 사망한 산모수가 89명으로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북한에서 숙련된 의료진에 의한 분만율은 100%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15세에서 19세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은 북한이 한국과 산마리노와 함께 한 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인구 통계학 지수 등 주요 통계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 2018년 북한에서 송환된 미군 유해 가운데 24구의 신원이 지난 두 달 동안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한국계 미국인 인류학자 제니 진 박사는 3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55개 상자에 담겨 돌아온 259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유해가 68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유해 송환 협상에 참여했던 진 박사는 최근 한국으로 돌려보낸 한국군 유해 147구의 분류와 송환 과정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147명의 유해가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님이 직접 신원 확인한 유해들이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유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1년 반 정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국군으로 판명이 돼서 이번에 송환을 했습니다.
네, 그 뭐 유해다 이렇게 부릅니다만 사실 한 분 한 분이 참전용사란 말이죠. 이게 사후에나마 유해를 일일이 감식해서 한국군으로 분류를 했던 당사자로서 느끼는 감정은 이번에 좀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한국 측에서 그 147구 중에서 7분의 신원을 확인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실종이 되었었고부터 시작해서 어떤 유족이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좀 특별했습니다. 참 짠한 그런 순간들이었는데요. 특히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할아버지도 이북에서 내려오셨고 전쟁 중에 내려오셨고 한국군으로 또 참전을 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좀 짠했어요.
네. 이 원래는 그 북한 땅에 묻힌 미군 유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하와이 감식소로 옮겨온 것들이 맞죠?
네, 그렇죠. 북한에서 미군 유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인지하고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에 건넬 때는 미군 유해로 알고 보낸 것이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한국군으로 분류가 됐습니까, 그럼?
미군 추정 유해로 이제 저희에게 줬는데 뼈만 보고는 인종 구분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뼈가 다 남아있는 경우에는 인종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네. 상태가 보존 상태가 좋은 유해들이 별로 없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 측에서 이게 미군인지 뭐 한국군인지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받았습니다.
네, 한국으로서는 뭐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원래 미군 유해라고 받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147구가 한국군 유해였다면 상대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받은 미군 유해 비율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미군 유해 비율이 그렇게 뭐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받고 나서 이제 유해를 육안으로 감식을 했을 때 그 네. 중에서 한 30% 정도는 미군이 아닐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른 방법, 뭐 DNA 기법이나 뭐 동의원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결합을 해서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추정했던 그 30%가량이 미군이 아닐 것이다 생각했던 게 맞았습니다.
그럼 뭐 육안으로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인데 아무튼 그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8개 상자와 또 나중에 받은 55개 상자에서 한국군 유해가 147구나 나왔다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네, 적지는 않죠. 많은 숫자가 맞습니다.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55개의 상자를 받았고 208개의 상자를 받았지만 네. 실제 그 안에 들어있던 사람 수는 그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그 DPA 내부에서 전부 미군 유해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한국군 유해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뭐 놀라거나 실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위기는 없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한국군하고 함께 싸웠잖아요. 그래서 함께 싸운 자리에서 이렇게 유해가 같이 돌아와서 저희가 이분들을 감식해서 한국으로 다시 송환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앞서도 그 확인 기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뼈를 가지고 미군이다, 한국군이다 분간한다라는 게 상당히 신기한 일이거든요. 어떤 기법을 쓰면 그런 차이를 알아낼 수 있는 건지, 또 뭐 어떤 특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육안으로 뼈를 봤을 때 한국군이 일단 키가 작고 몸집이 작기 때문에 처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한국군이다 미군이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러한 것들을 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을 저희가 기반으로 일단 한국군 추정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DNA를 썼고요. DNA를 일단 쓰면 어느 인종인지가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국군 미군을 분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군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다가 중간에 한국군으로 밝혀지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뭐 따로 분류를 해놓고 그때그때 한국에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하나요?
네, 저희가 이게 한국군 추정 유해가 있다는 사실을 일단 먼저 한국 국방부에 통보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무 차원에서 조금 더 나올 때마다 대충 이 정도 숫자가 될 것 같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한국군 추정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와 한국 국방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협조를 해 나가다가 이제 저희가 분석이 완료되면서 이번에 송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발굴된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6구죠. 이번에 미국으로 돌아왔죠. 그것도 직접 인수하셨나요?
네, 6.25 70주년 기념식에서 저희가 147구를 한국 측에 돌려보내고 그다음에 한국 측에서 저희에게 미군 추정 유해 6구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 유해가 그 다음 날 한국을 떠나서 하와이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저희 팀원들이 나가서 유해를 받아서 저희 기관으로 옮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어 온 미군 유해 신원 확인 작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감식 작업이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세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시 저희가 출근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필요한 경우에만 허락을 받아서 저희 랩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 이번에 송환 관련해서도 그거는 유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 팀원들만 계속해서 랩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달라진 환경,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식 작업이라든지 환경이 바뀐 뒤에는 한 몇 분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이 됐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비록 재택근무를 하지만 사실 신원 확인율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전에서 신원 확인된 분들이 30분이 되는데요. 그중에 26분이 올해 4월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를 시작한 다음에 신원 확인이 됐습니다.
오히려 뭐 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18년 북한에서 미군 유해 상자 55개가 송환이 됐었습니다. 당시 미북 1차 정상회담 이후에 이루어진 성과였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한 2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신원 확인 성과를 좀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그 상자를 받은 게 2018년 7월인데요. 네. 그때 상자 받자마자 저희가 유해에 대한 감식을 빠르게 진행을 해서 약 250분이 그 안에 상자 55개 안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이번에 77구가 한국군 판정돼서 한국으로 돌아간 것이고 그중에 68명의 미군이 신원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럼 미군만 따지면 그 이후로 24구가 더 추가로 신원 확인이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가장 네. 최근 받은 그 55개 상자 말고도, 그동안 진행해온, 유명한 그 K208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 뭐, 그 이전에 받거나 발굴해온 유해를 모두 포함하면 몇 분이나 신원을 밝혀내셨죠?
6.25가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 신원 확인된 분들의 숫자를 보면 약 583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갈 길이 많지만 그래도 이 583명의 신원 확인이 중에 절반 이상이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신원 확인에 가속도가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큰 성과고요. 최근에 또 그 외에도 급부상한 유해 신원 확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와이의 일명 펀치볼 국립묘지에 묻혀있던 이름 없는 용사들, 무명 용사묘가 70년 만에 개장이 됐고, 이에 따라서 유족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펀치볼 국립묘지에 한국전 무명 용사로 남아있는 분들이 한 6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묘를 전체 앞으로 한 7년 정도 계획으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족들이 간절히 요청해온 바고요. 그래서 진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해 숫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게 조금 작업이 힘들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당분간 묘지 재개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저희가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바로 다시 개장 작업 시작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주신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5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 미군이 북한 땅에 묻혀 있습니다. 미북 관계가 지금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추가 송환 조짐은 뭐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접 북한에 들어가서 유해를 송환을 하셨고 또 유해 신원 확인까지 직접 하고 계신 분으로서의 바람이랄까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유해를 송환해오고 신원 확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북한에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유족분들이 살아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저희에게 와서 저희가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상황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유해 송환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설명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한국계 미국인 인류학자 제니 진 박사로부터 한국군 유해 147구 송환 과정과 미군 유해 신원 확인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97년 7월 1일. 영국의 지배 아래 있던 홍콩이 155년 만에 중국에 반환됩니다. 1842년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는 내용의 난징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나라는 홍콩을 1997년까지 99년간 영국에 조차하는 데 합의합니다. 이 조약으로 홍콩은 영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1982년부터 중국과 영국은 홍콩의 지위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 시작해 2년 동안의 협상 결과 1984년 홍콩 반환협정에 정식 조인합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1997년 7월 1일 홍콩은 중국에 반환됩니다. 홍콩 특별행정구에서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는 반환 이전의 자본주의가 그대로 존속돼 한 국가 두 체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863년 7월 1일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게티스버그 전투가 발발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노예제 철폐 등을 둘러싸고 남부와 북부주 사이에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부연합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남북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북부의 펜실베니아주로 진격했습니다. 당시 남부군이 전쟁에서 우세하긴 했지만 북부군이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뛰어나 전쟁이 길어지면 남부에 불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북군 또한 병력을 파견해 게티스버그에서 남부와 북부군 사이에 대혈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전쟁 끝에 북부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게티스버그 전투에서의 승리로 북부군은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게티스버그 전투는 오늘날까지 남북전쟁의 전환점이 된 역사적인 전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